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받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준비하셨는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자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세 번 이렇게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 이렇게 사건의 전개가 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고요. 성찬식 사건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사건이 전개가 된 뒤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시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시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가야바의 관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라도 관정에서 판결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인데 여지껏 나왔던 세 개의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준비 과정은 항상 다 전반부,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다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또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모습에서도 대조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7절부터 50절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반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중요한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제 잘 보지 않지만 예전에는 슬라이드가 있었죠. 슬라이드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 착착착착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장면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47절부터 50절까지도 본문이 짧기는 해도 요한의 마치 슬라이드가 넘어가듯이 세 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하나, 착각하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각각의 슬라이드 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에 붙잡히기 시작하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요. 47절부터 48절까지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등장인물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성찬식 때에 주님을 팔아넘길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장을 떠나서 이제 주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죠. 이 가룟 유다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 마치면 겟세마네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왔겠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씩 다니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겟세마네가 있는지 그 동산 중에서도 어디에 가면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왔는데 온 모습을 보면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지장들,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때 같이 온 사람들이 10명이었던 20명이었던 훨씬 더 숫자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많은 사람이 올 때 가룟 유다도 그 속에 섞여서 왔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주동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칼과 뭉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참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얘기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다.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뭐 1대 17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경이 됐겠죠. 48절에 보면 올 때 어떤 준비를 하고 하는지가 나와요.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여기 보면 불행하고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48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47절과 48절에 보면 분명히 이 장면 안에 위에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등장인물이고 예수님이 뚜렷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게 사소하거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 데리고 왔죠.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셨나요? 제자들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오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랑 같이 온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를 다 들고 왔는데 원래 그들이 갖고 오려고 했던 준비물을 잘 챙겨왔잖아요. 또 미리 군호를 짜서 이렇게 이렇게 잡자 이러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준비시키는데 제자들은 다 퍼져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양상을 놓고 보면 정말 대조적이죠. 정말 대조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헷갈리시면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저쪽에는 사람들이 막 칼과 몽둥이를 들고 수십 명이 떼거지로 오고 있는데 내 아들 편에는 같이 서 있는 놈 한 놈도 없이 다 퍼져 자기만 하고 앉아있고 혼자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살려면 도망쳐야 됩니다. 저도 늘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호진아,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싸움 나면 반드시 빨리 도망가라. 맞서 싸우다가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할 어떤 힘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고 제자들이 퍼져 잘 걸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든지 미리 사전에 도망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요. 49절과 5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왔죠.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장면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들어오고 있는 걸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차츰차츰 예수님에게 걸어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정말 가까이 인사를 한 거죠. 꽉 이렇게 안으면서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한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겉모습만 놓고 보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입을 맞추고 할 때에 몸뚱아리는 멀리 떨어져서 입만 갖다 대진 않았을 것 같고 다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 잡아가면 된다 이러고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50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입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보시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유다야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위에 나온 것처럼 나를 파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숫자를 넣어서 쌍욕을 해가면서 네가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 아니냐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불러도 막 시원찮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친구여. 그리고 나서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도 순순히 그냥 그것을 다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 각각 준비한 대로 합니다. 가룟 유다도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악한 계획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각각 다 각각의 인생을 삽니다. 각각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각각 생각했던 대로 각각 계획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맨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50절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어 잡았다. 이건 손으로 붙잡았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전반부 내용인데요. 내일은 후반부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반부 내용을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47절에서 50절까지는 세 개의 슬라이드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 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정반대, 대조되는 모습이죠. 가룟 유다는 잡으러 왔고요. 예수님은 잡히시러 온 겁니다. 가룟 유다도 계획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도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도 뜻을 이루었고 예수님도 뜻을 이룬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시는 분, 가룟 유다는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성찬식 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이 성취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측면인데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널 중요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기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은 몰랐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합당할까요? 야, 그럴 줄 몰랐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던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나머지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것도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붙잡히는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물질적으로건 육체적으로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보면 왜 바보처럼 잡혀갔을까? 왜 바보처럼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제일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되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렵니다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들은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혹은 여지껏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야 라고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것이 손해가 되건 어려움이 되건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계획을 세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 것이 무엇이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가 주님의 뜻인지 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옆에서 하라고 하면 어떤 때는 시키니까 어떤 때는 마지 못해서 어떤 때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끌려가듯이 행하는 그런 때들은 없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다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나 예를 들 때 아이들 얘기를 하는 것이곤 하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에도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하게 성장하기를 원해.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해서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우리가 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이러다 보니 옆집 아줌마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고 앞집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가고 옆집 아줌마가 가는데 나도 애를 보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그런 양상들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보니 힘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고 계셔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게 물질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건 이익이 되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디디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감당하셨던 것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유다가 지혜롭거나 힘이 있어서 주님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잡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주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려 결정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갈망을 품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끌려가는 인생, 휩쓸려서 사는 인생, 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